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즉 육신으로 계실 때에 복음서들에서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난 후에 기록들과 혼돈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도 구속의 십자가 은혜를 이루시기 이전의 상태로 율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으로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들과 더러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는 다 도망가고 없는 이것은 적어도 오순절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들과 차이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도 구약적인 성향들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구약적 즉 율법 속의 성령의 역사는 한 인간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가 가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어떤 부분들은 오순절 이후의 구원 역사들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십자가의 구속 이전과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완성된 복음의 시대와도 구별을 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 구약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제목으로 선택한 말씀 역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어두움의 세력의 제압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께서 아직 육신으로 계실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아직 구약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고 예수께서는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4장에서 16장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시는 것을 읽게 됩니다. 주님의 계속되는 치료 이적 앞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반항은 계속되고 오늘 본문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37절까지는 삐뚤어진 바리새인들의 반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한마당을 이루고 있지만은 깊은 신앙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또 한 번에 상고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2절에서 24절의 첫 부분을 보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11장에서부터 계속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반대 세력과 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두 부류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역시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앞에 9장 27절에서 시각장애자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장애자는 그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각장애자일 뿐만 아니라 벙어리된 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더욱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치명적인 장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각장애자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귀로 들을 수는 있다는 거죠. 뒤에 가서 말씀을 계속하죠. 그래서 그런지 시각장애자들 중에는 눈이 멀쩡하게 성한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찬송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찬송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찬송이 바로 시각장애자가 쓴 찬송입니다. 그리고 찬송들 중에서 우리 가장 심금을 울리는 내용도 역시 시각장애자가 쓴 찬송이죠. 누굽니까? 바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337장 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는 거. 이것도 역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평생을 시각장애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의 찬송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어쩌면 시각장애자가 된 사람들은 성한 사람보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애자가 더 비운인 것은 그는 들을 수 있는 통로마저 차단되어 버렸고 그 원인을 본문은 귀신 들려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스스로 복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주님을 뵐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준 고마운 동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동료가 돼서 이 사람들처럼 이런 비극적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22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오늘도 이런 영적인 장애자들은 성한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고 주님 앞에 와서 해결되지 않은 비극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영육으로 차단된 복음에 대해서 차단된 장애를 완전히 회복시켜줬고 당사자나 그를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23절의 말씀이죠.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대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감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표현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의 대명사 즉 메시아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보는 시각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4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르침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소화하지 못하고 많은 비극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육신으로 소화하고 육신으로 듣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의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아주 여기에 딱 맞는 그런 적절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성을 잃어버린 교회 재직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 기도회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회의 예산을 얼마나 지출해야 할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기도회에 참석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모순이다. 교회 운영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자격이 없다. 이런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면 교회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려는 육신적인 정치력을 발휘하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권위가 잘못 주어진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한 사람을 뽑으면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드는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엄청난 불경건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의 이 말씀은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인간과 사회관계에 있어서 귀중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듣습니다. 주님은 어떤 말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을 하게 되는 마음, 즉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계속해서 스스로 분쟁하는 이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나라, 동네, 집 이런 모든 것들이 황폐하여 지고 서지 못하리라고 경계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훈을 주시고 또 일반적인 교훈에서 영적인 교훈을 깊은 교훈들을 주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봅니다. 그것이 비록 사단의 나라일지라도 그럴진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관계없이 쪼개지고 나눠질 것이라는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던 이스라엘이 아이라고 하는 적은 성에서 장애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내적인 병폐, 즉 아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경계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해당될까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서지 못하리라 하는데 교회가 해당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수긍하고 싶지 않지만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은 신령한 것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27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까지도 실제로 이스라엘 속에서도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고요. 그러면 그들도 바리새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심으로써 저들의 답변 못할 논리로 꾸짖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무리들의 행태를 보게 되는데 이에 돌아다님의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이라 그랬다고요.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지도 않은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바울의 흉내를 내려다가 혼찌검이 나는 그런 이 제사장의 아들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많은 방법과 모습들이 성경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거짓 기적과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경계를 가져야만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겁니다만은 9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짓 기적에 대해서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지는 어떤 단체이든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어둠의 세력과 거짓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와 하나 되어 행함으로 영광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28절에서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글쎄요, 이 뒷부분 29절의 내용은 아마 오늘날 강도들이 배운 것 같아요. 강도들이 배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부터도 강도들은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점점 핵심으로 다가섭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마귀 사탄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피조물로서의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들의 종노릇하는 허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찾아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두어도 멸망으로 갈 가련한 운명을 가진 인간 군상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린 자유의지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 이 환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물로 한번 쓸어버림을 당하고도 여전히 마귀 사탄의 소아에 이제는 불로 태우기 위해서 예비된 이 지구촌과 우주, 그리고 마지막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이 범죄한 우주의 중심인 이 초록별,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두의 운명인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계속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이 범죄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외치셨던 주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그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이 구세주의 최종적인 사역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어둠에서 종노릇하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창세전에 이를 계획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절대로 제압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세력으로도 제압될 수 없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슬에서 쫓아내는 마귀는 다시 그 집에 들어옵니다. 틀림없어요, 이건. 그래서 구타는 집에는 언제나 구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제압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다독거려주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악의 세력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입장에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고 있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후에 이러한 권능은 더 완벽하게 오늘도 그의 백성들과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잡힌 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성령의 감화와 함께 들려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심령마다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통치가 시작되는 놀라운 언약이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울은 확인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정죄는 중단되고 부원의 자유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게 되어서 비극과 정죄의 종말이 아니라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바울사도는 다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같은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으며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는 가장 평범한 진리는 역시 영적인 논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범죄 후에 뱀에게 선언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정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가 이겨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인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인류의 영원한 원수 마귀 사탄은 십자가의 은혜로 제압되고 귀신과 마귀의 처소가 되었던 모든 범죄자들의 마음밭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처소가 되어 광명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아무리 강한 마귀 사탄일지라도 결박하고 그 귀신의 처소를 깨끗게 하고 광명의 등불 성령이 함께 거하시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통한 성령의 역사로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 사탄이 제압되고 광명과 구원의 빛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맛보며 사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육신의 정욕인 스스로의 분쟁을 중단하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이 발붙이지 못하는 성령의 가정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